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청년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꿈을 꾸고 있으면 여전한 청년이고 꿈이 점점 사라지면 청년이 아니다. 꿈을 꾸고 있으면 여전한 청년이고 꿈이 점점 사라지면 더 이상 청년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젊다 할지라도 그에게 꿈이 사라진다면 늙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꿈꾸고 있습니까? 예, 방금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신 분 계시는데 예. 꿈을 꾼다는 말은 성경에서 소원을 품는다는 표현으로 잘 사용됩니다.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4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원이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먼저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텔로는 마음이 내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억지로 등을 떠밀면서 일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 열망,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소원으로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 아름다운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꿈을 이루는 사람,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꿈을 향해서, 소원을 향해서 달려갈 때 꼭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선 점검. 첫 번째 시선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점에, 대형 서점에 가보면 문을 열고 가보면 맨 앞에 있는 보통 앞쪽에 진열되어 있는 가장 큰 핫코너가 바로 경영, 경제, 자기개발 서적들이 맨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만 보고 가는 삶 정말 맞을까요? 앞만 보고 걸어가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경험상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다가 좌절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우리는 금세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1절입니다. 3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경험상 뭐라고 고백하느냐?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악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 세상의 방식,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 소위 말해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내 앞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형통과 성공을 보면 첫 번째 반응이 뭐가 나와요? 불평, 불평. 아니, 쟤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리고 저런 비열한 방법을 쓰고 저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앞서가지? 왜 잘나가지? 왜 성공하지? 왜 돈을 저렇게 잘 벌지? 왜 저렇게 승진을 잘하지? 왜 저렇게 좋은 학교, 좋은 학점, 스펙이 좋지?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평의 시기를 조금 지나면 시기하게 됩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랬으면, 동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자포자기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헛된 거 아닐까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삶의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이룰 수 없습니다. 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제 풀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앞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시선을 점검해야 됩니다.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는 삶은 직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선의 삶,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직선에 있는 사람, 삶은 모든 사람을 일렬로 세웁니다. 직선에. 1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한 줄로 쫙 세워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1등만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한 명 외에 절대 다수가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열심히 꿈을 쫓아 달려가지만 절망하게 되고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냐? 이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냥이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월하려고 막 달려와요. 뒤를 보고 잠깐 좋았다가 다시 앞을 향해서, 내 앞에는 아무도 없지만 더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야만 이 1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방식, 그게 직선적 사고방식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회는 모든 사회가 피로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되냐? 원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직선이 아니라 원의 사고방식이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꼴찌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1등으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선두가 아니어도 자신의 자리가 의미 있고 새로운 가치로운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선 위의 삶은 좌절감과 박탈감밖에 없지만 원 위의 삶은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자부심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직선의 삶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원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선의 삶은 다윗이 말합니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지나가 보니 이것은 불평할 것도 아니고 시기할 것도 아니다. 이것은 파랑새를 쫓는 것과 같다. 신기루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보다 두 살 많은 청년부 선배 형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어려운 가정형편 가운데서도 참 성실했던 열심히 공부했던 형님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청년부에서도 회장으로 정말 선하게 성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지방대학을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졸업을 했습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정말 늦은 나이에 유학을 결심을 하고 가족을 데리고 늦가기 유학의 길을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원 경영학과에 겨우겨우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한국 유학생 두 명과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형님보다 엄청나게 어린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놀라운 수재들이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왔고 능력 또한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집에 돌아가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 둘과 도저히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눈을 들어 주변을 보니까 더 쟁쟁한 사람들이 캠퍼스를 수백 명씩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쟁해야 할 사람은 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절망밖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잘못 온 거 아닐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한 내면의 음성으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한 달란트 받았어.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 이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로 찾아왔는지 몰랐대. 너는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소명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랜 기도와 고민 끝에 결정해서 왔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선적인 사고, 앞만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위를 바라보니까 분명해집니다. 아, 나는 원래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구나. 그러면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겠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묘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 다 받았으니까 다섯 달란트나 남겨야 되는데 나는 조금 받았으니까 조금만 남기면 돼. 그래서 자신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답니다. 물론 시험을 치거나 레포트를 내거나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도 늦고 또 아웃풋도 퀄리티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과 내적 갈등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님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금 미국 대학의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앞만 보고 있다가 절망하는 후배들, 한국 유학생들 데리고 예수님 소개하고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시선을 점검합시다. 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원을 향해서 달려갈 때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뢰 점검. 내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싸움. 우리가 잘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세 가지를 의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의지해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이해력, 나의 스펙, 나의 실력, 나의 생각. 이게 충만하면 자신감. 이게 좀 남들보다 부족하다 싶으면 불안해져요. 이게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돈을 의지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게 돈을 의지한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 내 인생을 끌어줄 누군가, 내 인생의 보탬이 되어줄 누군가,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누군가, 교수님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아니면 돈,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들을 통해서 꿈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5절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돈이나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 머릿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플랜을 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예.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걸음을 궁극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히브리 동사는요. 돌을 굴려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돌을 굴려버린다. 여러분 미래를 앞길을 또 꿈을 생각을 하니까 이 돌을 막 지고 가는 듯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굴려버려요. 주님께 굴려드리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 굴러가요. 이렇게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추스리고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래요.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이 조금 여러 좀 꼬이긴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간단하게 말해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들,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그거부터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주신, 소원을 이루어주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맡겼고 자신의 작은 일에 충실했어요. 이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 내 먼 꿈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링크를 시켜주십니다. 연결을 시켜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셉. 소원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릴 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전혀 실현될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에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방 동기가 두 명이 들어왔어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딱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사실 요셉도 형편이 나은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상담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들 상담을 하다가 꿈 해석을 해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그 공동체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모든 처자 다 납치를 당해서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잡으러 갔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 한 소년이 길가에서 병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지나지 않아요. 그를 도와줍니다. 먹이고 싸매고 살펴줍니다. 선을 행했어요.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실마리가 되죠. 그 소년이 자신의 가족 을 납치해 갔던 사람들로부터 이탈해왔던 사람이 그래서 본거지를 찾게 되고 가서 가족을 구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은 아들이었잖아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언제 받습니까? 99세 때 광야에서 손님을 접대하면서. 그 손님이 천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지 몰랐어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가운데 그 손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의 조상,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잘 섬겼어요. 배신하고 떠날 수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각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할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 앞길도 막막하지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일이 있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학생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알바생으로서, 리더로서, 간사로서, 이것이 내 꿈과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십시오.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또 교역자들 간의 동료로서, 대학부 사역자들 가운데서 선배로서,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형으로서 삶에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도외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로 밀쳐두고 내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아멘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 거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꿈을 향해서 소원을 향해서 달려갈 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관계 점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 점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대학생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진짜 한동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어떤 그런 행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할 때 그때 우리의 소원이 교정이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꿈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이 순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내 욕망이 섞여 있어요. 나의 이기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질 때 우리의 소원이 조금씩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품었던 그 꿈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꿈이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처음 세웠던, 처음 가졌던 그 꿈, 원대하고 거룩하고 멋진 그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꿈이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거룩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일본 선교를 갔는데요. 일본 선교 일주일 동안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 옆에 쇼핑몰에서 우리 팀별로 흩어져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때 기념품 같은 거 살 수 있도록 쇼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 마지막 가기 전까지 우리 팀원들 또 가족들 선물 살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요. 제가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마치고 그 근처에 있는 옷가게를 딱 지났는데 예쁜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일을 했습니다. 여성 옷가게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1800엔, 2만 원이 안 되는, 그런데 너무 예쁜데 제 아내가 좋아할, 딱 좋아할 취향의 옷이에요. 제가 사진을 딱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여보, 이거 어때? 그랬더니 아내가 답장이 왔습니다. 우와, 괜찮아요. 그냥 와요. 제가 16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없는 소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는 머리에서 지워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세일을 하니까 냉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토요일 밤늦게 와서 딱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안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바로 입고 예배를 예배 때문에 은혜 받았든지 옷 때문에 은혜 받았든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너무 기뻐합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좋아해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알아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이거다. 영감이 팍 오는 거예요. 영감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막 다 와는 갑자기. 그러면서 그녀의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의 왜곡된, 잘못됐던 소원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점검할 때,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소원과 이런 꿈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기적 욕망과 이기적 꿈이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비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왕궁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시편 찬양으로도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누가 왕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해요. 내가 왕이고 왕 아니고 별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비전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그 거룩한 비전이 다윗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 거룩한 비전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나온 지가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으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장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출입구에서 성도들 오실 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고 자리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예배팀이 시선 찬양을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 예배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손을 들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혼자서 은혜 받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은 안내 안 하고 뭐 하냐고 막 그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직선적인 사고방식으로 있었던, 앞만 보고 있었던 내 작은 시선, 마음 돌이키사 위를 보니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독특한 소명, 특별한 소명을 꿈꾸게 하십니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앞이 아니라 위를 향해서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이곳, 내가 살아있는 이곳,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작은 마음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가 거한 이 땅이 비록 황폐한 땅일지라도 주님 마음 알게 될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민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시고 정말 주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가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